다시 쓰는 김일성 혁명 역사.
제29편 독립군의 해체와 구국군의 몰락. 거짓말에는 무게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시작하면 또 다른 거짓말을 낳고 정당에는 자신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도 힘들게 만든다고 합니다. 갈수록 불어나는 거짓말을 진실되게 만들어주는 국민통일방송 다시 쓰는 김일성 혁명 역사 29편으로 여러분과 만나게 된 박주희 방송원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실 김영수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 근데 오늘 내용을 보니까 되게 좀 무거운 제목이더라고요. 독립군의 해체와 구국군의 몰락인데요. 제목이 왠지 비관적이어서 마음도 무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왜 이렇게 비관적인 상황이 오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잠깐 짚어보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일단 방송 시작에 앞서 김 선생님한테 정말 네.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러면 당시 이제 김일성이 소위 항일무장 투쟁을 했던 1930년대 시기에 우리나라나 중국인들 사이에는 어떤 부대들이 존재했는지 좀 짚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보게 되면 여기에서 지금 보려고 하는 그 독립군이라고 하는 것은
네.
그게 바로 우리 조선인들로 모여져 있던 반일 의병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예,
그리고 구국군 하면 이 구국군은 중국인들로 모여진 그런 우리로 말하면 우리의 독립군과 비슷한
네.
그런 성격이 한마디로 무장 인원들이죠, 한마디로.
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중국인 그 구국군은 한마디로 말하면 공산당을 따르는 게 아니라
네.
장개석 부대, 그러니까 국민당을 따르던 사람들이었고요. 이 기본은
아.
네, 그리고 이 독립군 같은 거는 그 어느 당파에 속하지 않고 오직 민족주의자들 그런 뜻을 받들어 가지고
아.
나라의 독립을 이렇게 하자는 거였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것이 김일성이 이제 그 소속돼 있던 유역대는 이제 좀 다릅니다.
네.
이 유역대라고 하는 것은 북한에서는 항상 뭐 항일 유역대라는 말로 많이 했지만은
그렇죠. 예.
근데 우리가 평전이나 또 김일성 회고록에도 자주 이제 모호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이 항일 유역대라 안 그러고 반일 유역대 뭐 이런
네.
성격이 말이 많고요. 그리고 예. 유역대인 경우도 항일 유역대가 아니라 왕청 유역대,
네.
훈춘 유역대 뭐 예. 이런 식으로 지역별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중국 공산당의 지도를 받고 중국 공산당 당원이 구성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 안에는.
아.
네, 그러니까 좀 어느 쪽으로 보면 중국의 지도를 받는 그런 이제 성격을 좀 띄고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 보게 되는 것이 바로 이게 우리 조선 의병들이 해체되고 그다음에 장개석 부대의 그 소속감을 가지고 있던 중국인들로 모여진 구국군들이 몰락되는 과정을 이제 우리가 볼 건데
아.
여기에서 유격대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점점 이제 커가던 중국 공산당의 그 힘을 입어가지고 그들은 좀 약간 다른 성격을 띠는데 결국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은 거의다가 이제 러시아가 공산주의 활동을 했었고 공산주의 국가였으니까 주보중을 비롯해가지고 러시아하고 연계치하고 또 넘어가던 사람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 쭉 이제 언급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의 이게 독립군 해체와 구국군의 몰락은 바로 동령현성 진공전투 그 과정 속에서 그 끝나면서 시점으로 이제 가장 이제 크게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왜 독립군의 해체와 구국군의 몰락이 동령현성 전투와 연관이 되었는지 좀 상세한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그 동령현성 진공전투를 우리 전번 시간도 언급은 했는데
네.
잠깐 그 좀 다시 언급한다면 1933년 9월 6일부터 이제 7일까지
네. 그러니까
양일간에 진행된 전투 아닙니까?
아.
근데 사실 1년 전이었던 1932년에 원래는 이 동령현성이 일본한테 빼앗긴 것이 아니었었는데 1년 전에 일본한테 빼앗깁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예.
그래가지고 다시 1년 시점에 와서 지금 다시 그걸 이제 찾으려고 했던 예, 전투였는데
아, 탈환을 하려고
탈환하려는 거였죠. 근데 예. 그 과정에 결국 유격대와 그리고 독립군 그리고 구국군 이 세 개 부대가
네,
같이 합동해 가지고 예. 북한도 반제 그러니까 반일 뭐 동일 전선 뭐 네. 이런 식으로 예.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근데 예. 북한에서 말할 때는 독립군은 빼놓고 김일성이 항일 유격대와 오이성의 그 구국군이 한 것처럼 보였는데
아.
사실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우병들도 참가했었고요. 네, 그리고 예, 오이성 구국군 안에도 이제 보면 오이성이 구국군뿐만 아니라 구국군도 여러 또 갈래가 있습니다. 사충왕의 그 또 구국군 부대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다 같이 이제 합동해서 했던 것이고요.
네.
그래서 독립현상진공전도 통해서 그때는 이제 북한 영화에도 그런 영화 내용 나오죠. 그 민족의 태양에서.
네.
네. 근데 실제는 김일성이가 이 전투를 다 주도했고
예, 그렇죠.
또 그걸 설득하는 것도 오이성 찾아가서 담판한다 해가지고 설득을 했고
네.
그런 내용으로 말했지만은 사실 이게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회고록에 보게 되면 김일성 그 회고록에서 제3건의 그 8장에 반일의 기치 높이에서 또 2절에 들어가면 오이성과의 단파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잖아요.
아, 네. 회고록에서 저도 네, 본 나왔죠. 적이 있습니다.
그 제목 자체가 뭐냐면
예.
김일성이 오이성을 만나가지고 독립현상전투를 같이 벌리자 하는 걸 토의했다는 내용으로 쭉 되어 있는데
네.
사실은 김일성이가 주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예, 구국군도 기본 자기 중국 땅이 자기 중국의 현 아니에요. 그게
네.
그러니까 자기네가 찾으려고 했던 것이고 김일성은 또 그 속에서 자기네가 또 무기를 탈환하고 또 여러 가지 정비를 좀 하고
예.
또 그리고 자기들의 이제 그 뭐랄까요 이제 그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중국 보성당에 보여주기 위한 네, 그런 일환으로 이제 했던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이제 쉽게 설명을 드리려면 이제 동령현선 전투는 북한에서도 다뤘고 지금 이제 김일성 평전에도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적인 부분에서 보게 되면 북한에서는 동령현선 전투를 김일성이 주도를 해서 승리를 이끈 전투다 이렇게 영화도. 각색을 했고
예, 예.
회고록에도 발표를 했지만 실제로 김일성 평전에 보면 동령현선 전투는 이제 구국군과 독립군 유격대가 합동을 해서 벌린 정말 의미적으로 보면 좋은 전투였지만 그 속을 파헤치며 보면 독립군의 해체와 구국군의 몰락을 초래했던 전투다. 그 이유는 이제 구국군의 맞아요. 이제 지휘관이었던 사충항이라는 사람을 구국군 병사들이 그 불무지에다가 버리고
네.
자기네만 먹고 살려고 이제 탈주를 한 거죠. 그래서 그런 일로 인해 가지고 이제 구국군에서는 아, 정말 이제 의리도 없다. 이렇게 자기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 상관을 부하들이 거기서 부상을 당한 사람을 지금 버리고 나갔잖아요.
네, 근데 맞습니다.
그걸 그 사춘항을 유격대가 구원을 합니다.
네.
예, 그래서 유격대의 이미지는 오르고 독립군과 구국군은 되게 이미지가 낮아짐으로 인해서 몰락을 초래했다고 김일성 평전에 밝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 네, 김 선생님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김일성 평전에 보게 되면 우선 구국군을 봤을 때는 중국인 오이성이가 이제 그 부대의 예, 정말 그 대장이었고
네.
또 그리고 독립군 보게 되면 조선인 우병의 그 지청천이라고 하는
네.
그런 의병장이 또 대장이었습니다.
네.
네, 실제 이렇게 독립군 또 그리고 예, 구국군 거기에 이제 유격대를 봤을 때는 김일성 그때 왕청 유격대 속해 있은 그 거기서 대대장은 그때 왕 양성룡이었고요.
네.
그러니까 대대장 양성룡이가 실제는 유격대를 이끌었습니다.
네.
그리고 김일성은 그 당시에 예, 거기서 정치위원,
네.
예, 그러니까 거기서 김정위라고 말하죠.
예.
그러니까
예.
정치위원이었었고요. 그 외에도 훈춘과 영길 쪽에서 왔던 유격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
그들은 다 도합해서 200여 명도 안 된 거죠. 오이성 부대는 그 당시 보면 1,000명을 훨씬 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 주력군은 동령현선 전투에서 중국인 구국군이 제일 많았었고요. 그런데
네.
그 당시에 이제 유격대 측에서는 정말 그 총지가 이제 말했던 것처럼 양성이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김일성은 회고록시도 그렇고 자기가 모든 것을 결정했고 또 그 전투에 대해서 정말 작전을 짰었고 이렇게 했다고 지금 거짓말로 다 이제 씌어져 있죠.
예, 그러면 결국은 김일성 평전에 보면 사충항이라는 구국군 장교를 구해낸 사람은 양성룡 대대장이고 이 일로 인해 가지고 1933년 10월 13일에 오이성의 독립군 330여 명을 포위하고 무장을 해제시키는 이런 어마어마한 사태까지
네,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 정말 마침 이제 선전대를 거느리고 훈춘 방면으로 계몽강연을 나갔던 안훈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사람의 중계로 인해서 만주에서는 이제 그나마 이러한 사태를 어느 정도 좀 네, 위안이 됐는데요. 그러면 여기에서 등장하는 안훈이라는 분은 어떤 사람이죠?
네, 우선 그 안훈이라고 하는 그분 자체가 이제 나이로 봤을 때도 김일성보다도 12살 위였던
아.
예, 1900년생이죠.
예, 예.
한마디로 말하면 독립운동가라고 볼 수 있는데
예.
예, 1919년 그 3.1 독립만세 운동 때 그때 이제 만주로 예, 망명을 해가지고 강복이 될 때까지 예, 만주에서 예, 정말 예, 활동을 합니다.
네.
예, 그리고 망명한 이후에 만주에서 독립단과 또 배달 청년회 등을 예, 그런 이제 활동들에 참여를 많이 했었고
네.
1934년에는 김구의 주선으로 낙양 예, 군관학교에서 교환을 또 하기도 했죠.
아, 예. 정말 어마어마한 분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도 이분이 그래도 다행히 중재를 인해서 한국 독립군이 그나마 그 수백 명이 이제 위험에서 어느 정도 좀 벗어나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구국군은 어떻게 돼서 또 몰락이 됐을까요?
네, 우선 그 구국군 관련된 것을 보게 되면 우선 그 저 전투 과정에
네.
예, 구국군도 그렇고 또 독립군도 마찬가지였는데 기본은 중국인 구국군들이 전투하는 과정에 많은 이제 예, 물건들을 노략질합니다. 한마디로
네.
예, 말하게 되면 현성에서 개인집들이 막 들이쳐가지고
예.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물건들도 막 빼뜨려내기도 시작했고요. 그래서 서로 또 그 물건 가지고 막 다투면서 제가 가지겠다고 막 하고 예, 이런 상황에서 정말 부대가 전투를 하면서 한쪽으로 보게 되면 완전히 오합지졸 같은 그런 양상을 보이게 되는 거죠.
비적이죠, 비적.
예, 비적처럼 맞습니다. 예. 예, 그런 상황이 이제 초래됐는데 결국 그러한 것들이 결국 예, 이자처럼 자기의 지휘관이었던 사충왕을
네.
홀로 이제 그 적들의 포위 일본군과 그 당시 보니까 일본군과 함께 위만군도 있었습니다.
예예예. 예, 예.
네, 근데 그 위만군 예, 그 포위에 이제 그대로 들게 됐는데 근데 이 전투를 보게 되면 처음에는 위만군도 예, 일제는 아니고
네.
만주에 살고 있던 중국인들 아니에요. 근데
예,
그 사람들도
예.
이 전투하기 전에 실제는 같이 협력할 거로 계산했었는데 마지막에는 자기들하고 이제 의사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노략질도 하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예, 전투 마지막 가서는 오히려 예, 그 약속을 파기한 걸 해가지고 일제 편에서 가지고 위만군이 또 더 악질적으로 예, 놀았던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런 과정이 이야기하세요. 그럼도.
네. 제가 이제 살펴보니까 이제 그 구국군이 사분오열되게 된 그 중심에는 중국 공산당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중국
예.
공산당은 이제 구국군의 손을 내밀어가지고 이제 구국군 병사들이 비밀리에 중국 공산당에 입당을 했고 이러한 사실은 이제 그 구국군 장교 자체도 이러한 사실을 몰랐고 후에 이제 구국군의 주요 간부들을 이렇게 당원으로 포섭한 것이 드러나가지고 이제 어이성 사령이 정말 대노하고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중국 공산당이면 김일성하고도 연계가 있는 당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일단은 여기에서는 지금 구국군 안에 있던
네.
그 지휘관들에 대해서 언급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자세히 보게 되니까 이게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우선 1933년 10월 초순에
네.
예, 이규보, 오광순에 의해서 한국 독립군에 이제 어떤 내용이 전달되냐면 중국 공산당에서 한마디로 예, 자기들을 이제 끌어내자는 거죠. 그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네.
무슨 희망도 준다는 의미에서 그때 이제 중국 공산당 만주성 위원회하고 동만 특위가 예, 통일 전선이라는 간판 내걸고서 오이성과 예, 만주 동만부 산야에 널려 있던 정말 그 아마 구국군도 여러 갈래가 많았던
네.
것 같아요. 예, 그 부대들이 접근해 가지고 기본 주요 간부들을 그러니까 공산당에 포섭시키고
네.
예, 한마디로 그것도 신분을 몰래 비밀로 붙여둬가지고
아.
그 안에는 부대 사람들한테 영향을 이제 쭉 확산시켜가지고 결국 한마디로 그 구국군 자체를 완전히 공산화하려고 했던 근데 실제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중국의 그러니까 국민당하고 공산당하고 완전히 갈등이 점점 커가면서
네.
그러면서 그때는 장개석 부대네 아니면 이쪽에 공산당이냐 뭐 이런 그런 네. 이제 갈등 속에서 결국 반일투쟁을 하던 순수한 반일투쟁으로 이루어졌던 부대였던 구군마저도 그 내부가 이제 공산당에서 모순에 빠지는 겁니다.
아.
그 자세한 그 이름들이 이제 나와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넘어갔던 사람들, 예,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게 언급이 돼 있죠.
네. 그러면 이제 오늘 내용을 보게 되면 아 이제 우리가 북한에서 배웠던 내용은 그러잖아요. 김일성이 뭐 반일민 유격대를 이끌고 지휘하고 다닐 때 구국군이나 위만군 부대들을 만나서 그들을 많이 설득을 시켜서 통일 전선에 가담을 시키고 지역 북한에는 김일성과 오이성이가 앉아서 이렇게 담판을 하는 예 그런 선전물도 많이 이렇게
그렇죠.
배포가 됐는데 김일성 평전을 보니까 내막적으로 그렇게 된 게 아니네요.
네, 맞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그 북한의 혁명 역사 또 그걸 안받침한다고 보여주는 그 그림들 자체가
네.
다 그 역사적 사실을 거짓으로 만들고 그걸 이해시키기 위해서 정말 조작한 그런 그림에 해당하죠, 사실은.
아.
예, 근데 오늘도 저는 이 보면서 가장 느꼈던 것이 뭐냐면 동령현성 진공 전투
네.
그 자체는 한마디로 말하면 중국인들이
네.
자기 땅을 빼앗기 위한 그런 이제 전투였고,
네.
그 다음에 김일성은 또 그 다음 미국대들은 그 당시에 나라를 빼앗겼고,
네.
그 당시에 이제 중국은 일본한테 나라를 빼앗긴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네, 사실은.
그렇죠. 임시 강점.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민족은 결국 일제한테 다 빼앗기고 피해가지고 만주에 거처하는 상황에서 김일성 같은 그런 사람들은 중국 공산당이 의탁할 때만 이제 생존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가지고 결국 같이 협력해서 그런 활동을 함으로써 한마디로 점수를 좀 따보려고 했던 예, 그런데 불과한 거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는
네.
마치나 이런 것들을 모두 김일성이 한 것처럼 아주 이렇게 북한에서 교육을 받다 보니까 참 이번에 평전 보니까 너무도 황당하다는 건 정말 더 말할 수가 없죠. 이게.
네, 저도 그쪽에서 이제 교육을 받고 정말 40년 가까이 북한에서 살면서도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김일성 혁명 역사를 막 말할 때 15성상 항일 무장투쟁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막 그 왕제산 전투, 보천보 전투, 국내에서 한 전투들을 많이 부각을 했고 중국 내부에서 했던 전투는 좀 많이 부각을 안 했어요. 근데 제가
그렇죠.
이제 20살 넘어서 세계관이 딱 형성되면서 북한에서 살 때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조선이라는 땅은 여긴데 왜 김일성은 중국에서 이렇게 막 많이 싸웠을까?
네.
중국 땅을 찾아주려고 한 걸까? 이런 의문을 제가 항상 품었지만 이걸 입 밖으로 내보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김일성 평전을 지금에 와서 제가 다시 보니까 아, 그때 김일성은 어떻게 보면 뭐 나라를 위해서 투쟁을 한 게 아니고 어차피 중국 공산당에 붙어가지고 자기가 이제 집권이나 실권을 지려고 이런 행동들을 많이 했구나 이런 생각을 저도 모르게 이제 가지게 되는데 김 선생님은 오늘 내용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한마디로 말하면 김일성의 투쟁이라 할 때는
네.
중국의 생각으로만 이때까지 교육을 받았었는데
네.
사실은 또 정확히 보게 되면 일제를 피해가지고 결국 할 수 없이 중국에 넘어가서
네.
또 중국 공산당이 붙어야만이 생존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네.
붙어있던 것이었는데 결국 1937년도 이후로부터는 일제가 중국을 이제 침공하면서
네.
그때로부터는 중국 공산당도 만주 지방에서 자기네가 이제 활발하게 활동할 수가 없죠.
그쵸.
그러다 보니까 김일성은 또다시 40년대 들어가면서 다시 이제 중국도 이제 공산당도 다 버리고 다시 소련에 가는 겁니다.
아.
그래가지고 41년부터 해방될 때까지는 소련과 있었는데 어찌 보면 정말 도주자의 삶을 살았죠. 한마디로.
아.
근데 우리가 지금 전 최근에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김일성 자체의 삶은 한마디로 그 당시 우리 탈북자들처럼 정말 그 탈북했잖아요 그 사람이
네.
또 중국에서 또 탈북해서 또 소련 갔어요 사실은
아, 도부살의 인생을
네, 글쎄요 근데 그 사람이 공산당이 중국 공산당이 의탁했던 것인데 다시 또 소련에 가서 소련 공산당의 지도를 받는 소련 군부대 대의를 했잖아요.
네.
그런 걸 놓고 봤을 때 이 동령현성 진공전투라는 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를 그렇게 부각시키는 그걸 보면 약간 좀 철면피한 사람.
네.
네,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아. 자, 말씀을 듣고 보니까 지금 너무 공감이 가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예, 이제 우리 방송을 들으면서 예, 이제 김일성 혁명 역사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의심을 가지고 아 우리가 배운 것이 정말 진실이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고해 주신 김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900 90년대 초반 중국 동북 지방을 주름 잡고 다녔던 구국군과 독립군의 종말을 불러온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지휘관을 버리고 달아난 대원들 때문이라는 사실에 우리는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작은 실수와 작은 비겁함이 커다란 재앙을 가져오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교훈을 전해준 다시 쓰는 김일성 혁명 역사 29편은 여기서 끝내려고 합니다. 청취해주신 북한 주민 여러분 감사합니다.